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 대사가 오늘 오전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강연에 참석 도중 괴한의 테러 공격을 받아 얼굴과 손목을 흉기로 찔리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리퍼트 대사는 병원에서 긴급 수술을 받고 현재 회복 중입니다. 한국 경찰은 테러 공격을 감행한 범인이 55살의 한국인 남성 김기종 씨이며 그가 25cm 길이의 흉기를 휘둘렀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남북한 통일을 외쳤다고 한국 언론들은 보도했습니다.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한미 동맹에 대한 공격으로 규정했습니다. 미국의 바락 오바마 대통령과 존 케리 국무장관은 리퍼트 대사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쾌유를 기원했습니다. 한편 리퍼트 대사는 인터넷 사회 연결망 서비스 트위터에 자신과 가족은 한국민들의 넘치는 보살핌에 깊이 감동받았으며 곧 업무에 복귀할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남겼습니다. 시리아 알레포의 군 정보시설이 공격을 받아 보안요원 수십 명과 반군들이 사망했다고 해외 반정부 감시단체가 밝혔습니다. 영국의 본부를 둔 시리아 인권관측소는 이번 공격이 시리아 공군 정보시설 인근 터널 폭파로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적어도 20명의 시리아 정보군과 14명의 반군이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공격은 국제 테러조직 알카에다 연계단체인 누수라 전선과 다른 급진 이슬람 무장단체들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누수라 전선 지지자들은 인터넷 사회 연결망 트위터에 발표한 성명에서 무자히딘이 공군 정보시설을 파괴했으며 주변 지역에서 전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동국가 예멘에 근무 중 납치됐던 이란 외교관이 2년 만에 석방돼 귀환했습니다. 예멘 수도 사나 주재 이란 대사관에서 근무하던 누르 아흐마드 니크바크트 씨는 지난 2013년 국제테러조직 알카에다에 의해 납치됐었습니다. 이란 관영 이르나 통신은 이란 외무차관의 말을 인용해 이란 정보당국과 예멘 당국의 힘겨운 작전 끝에 니크바크트 씨가 풀려날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예멘에 파견된 이란 외교관들은 최근 수년간 알카에다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미 연방 상원은 키스턴 XL 송유관 건립 사업에 대한 바락 오바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무효화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상원은 어제 표결에서 거부권 반대에 62명이 찬성해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만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효화할 수 있는 정족수에서 4표가 모자랐습니다. 공화당은 그러나 이 사업을 통과시키기 위해 다시 노력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법안을 주도한 공화당의 존 호벤 의원은 송유관 건립 사업이 관철되도록 다른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키스톤 XL 송유관은 원유 생산지인 캐나다 앨버타주와 미국의 정유시설이 몰려있는 텍사스주 멕시코만을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장관 재임 시절 공무수행과 관련해 개인 이메일을 사용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미국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국무부에 자신의 이메일을 공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클린턴 전 장관은 어젯밤 인터넷 사회 연결망 서비스 트위터에 자신의 모든 이메일 기록을 공개해줄 것을 국무부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국무부의 머리 하프 대변인은 성명을 내고 클린턴 전 장관의 이메일 공개 여부를 가능한 빨리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 언론들은 클린턴 전 장관이 공적 업무에 사적인 이메일 계정을 사용했다며 이는 연방기록물법 위반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지난 2012년 리비아 벵가지 주재 미국 공관에 대한 테러 사건을 조사 중인 하원 특별조사위원회는 클린턴 전 장관의 부적절한 이메일 사용과 당시 사건의 연관성 여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사형 선고를 받은 호주인 마약사범과 호주에 수감돼 있는 인도네시아인을 맞교환하자는 호주 당국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당국은 줄리 비숍 호주 외무장관의 제안을 일축하고 호주인 등에 대한 사형이 곧 집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비숍 장관은 렌토 마르수디 인도네시아 외무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호주인 사형수들에 대한 관대한 처분을 거듭 호소했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기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5년 3월 5일 목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들어온 주요 한반도 소식 알아봅니다.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 대사가 서울에서 테러를 당했습니다. 가해자는 한국 진보단체 대표로 알려졌습니다.
주한미 대사가 참석했던 김기종으로부터 과도로 피습을 당했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리퍼트 대사에게 전화를 걸어 쾌유를 빌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번 피습 사건에 깊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유엔 군축회의에 참석한 한국 외교 차관은 북한에 대해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적 결단을 내리라고 촉구했습니다. 내일 북한은 전 지역에 걸쳐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 대사가 서울에서 열린 한 행사장에서 테러 공격을 당해 크게 다쳤습니다. 주한미국 대사를 겨냥한 사상 초유의 테러로 앞으로 미한 관계에 미칠 파장이 주목됩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 대사가 5일 아침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하던 중 한국의 진보성향 시민단체 대표로부터 테러를 당했습니다. 서울 종로경찰서 윤명성 서장은 사건 직후 긴급 기자 설명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7시 40분경 세종문화회관 세종홀 내에서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회의 주최로 초청된 주한 미 대사가 참석했던 김기종으로부터 과도로 피습을 당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리퍼트 대사는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 민화협 주최 조찬 강연회에서 강연을 준비하던 도중 민간단체 우리마당의 대표인 김기종 씨로부터 흉기로 오른쪽 얼굴과 왼쪽 손목 부위를 공격당했습니다. 김 씨는 범행 직후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 헤드테이블에서 리퍼트 대사 바로 옆자리에 앉아있었던 장윤석 민화협 공동상임의장 겸 새누리당 의원은 리퍼트 대사와 담소를 나누던 중 부근 테이블에 앉아있던 범인이 접근해 대사를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6번 테이블에 앉았던 범인이 그 통역의 자리인 리퍼트 대사 우측으로 접근을 하면서 뭔가 위해를 이제 가하려는 이제 동작을 하게 되면서 아마 헤드 테이블에 있는 분들은 그 범인을 아마 인지를 하게 됐을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가해하는 순간 순간적으로 범인을 덮쳐 홀 바닥에 쓰러뜨렸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범인을 제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리퍼트 대사는 피를 많이 흘린 채 병원으로 옮겨져 2시간 반 동안 봉합수술을 받았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리퍼트 대사를 치료한 연세의료원 신촌 세브란스 병원 측은 리퍼트 대사가 얼굴에 깊은 상처를 입었지만 주요 기능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남식 연세의료원장입니다.
얼굴 상처는 오른쪽 광대뼈에서 이 아래턱까지 길이 약 11cm, 깊이 3cm 정도입니다. 다행히 안면신경이나 침샘 부위 등의 주요 손상은 없었습니다.
병원 측은 또 리퍼트 대사가 왼쪽 팔뚝에 3cm가량 관통상을 당하면서 새끼손가락의 신경과 엄지와 검지를 펼 때 쓰는 신경이 손상됐지만 봉합술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테러를 저지른 김 씨는 붙잡힐 당시 미한 연합훈련이 전쟁훈련이라며 이에 반대해서 테러를 했다고 외쳤고 경찰 조사에서도 미한 연합훈련이 남북화해를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번 범행이 자신의 단독 범행이라고 진술했습니다.
전쟁훈련 때문에 우리 남북 비상사정이 못 만났습니다. 전쟁훈련 비방시킵시다.
이번 테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사건 진상과 배후 세력까지 엄중하게 조사하는 한편 미국은 물론 다른 국가들의 주한 외교 사절 등 요인들에 대한 신변 보호와 공관 시설에 대한 경비를 강화했습니다. 행사를 주최한 민화협은 김 씨가 1998년 민화협 회원단체로 등록한 서울시민문화단체 연석회의 대표 자격으로 초청장을 받고 행사에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민화협은 이 단체가 실제 활동이 없는데도 행정적으로 말소 처리를 못했다며 앞으로 의장단 회의를 열어 제명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범인 김 씨는 지난 2010년 7월 주한 일본 대사에게도 콘크리트 조각을 던져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받는 등 전과 6범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씨는 또 지난 2006년에서 2007년 사이 민족화합운동연합이라는 단체 일원으로 나무 심기 목적으로 8차례 북한의 개성을 방문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한국 정부는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의 피습 사건과 관련해 즉각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강력한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미한 두 나라는 이번 사건이 양국 간 동맹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마크 리퍼트 주한 미 대사의 피습 사건은 미한 동맹에 대한 공격으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며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중동 4개국을 순방 중인 박 대통령은 리퍼트 대사의 피습 사실을 보고받고 이같이 말했다고 청와대 주철기 외교안보 수석이 전했습니다. 주철기 수석입니다.
이번 사건은 주한 미 대사에 대한 신체적 공격일 뿐만 아니라 한미 동맹에 대한 공격으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철저한 수사 및 경계태세 강화 등 필요한 재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리퍼트 대사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하고 가족과 미국 정부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뜻을 전했다고 주수석은 말했습니다.
리퍼트 대사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하며 가족들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뜻을 전합니다. 오바마 대통령과 미국 정부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의 청와대는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 회의를 열어 향후 대책과 대응 조치를 논의했습니다. 한국의 외교부도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고 깊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입니다.
외교 사절에 대한 이러한 가해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으며 특히 우리 가장 중요한 동맹국인 미국의 대사에 대해 자행되었다는 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한국 외교부는 가능한 모든 채널을 동원해 미국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며 사건 수습에 주력했습니다. 안호영 주미대사는 사건 발생 직후 다니엘 러셀 미 동아태 차관보를 긴급 접촉해 유감을 표시했으며 조현동 주미공사도 성김 대북정책특별대표를 만나 유감을 전달하고 사건 경위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긴급 현안보고에 참석한 조태용 외교부 제1차관입니다.
한미 두 나라는 한미 동맹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흔들리거나 손상될 만큼 그렇게 허약한 관계가 아니고 한미동맹은 굳건하며 또 이러한 사건의 처리 과정에서 한미동맹에 영향이 없고 오히려 한미동맹을 튼튼하게 만들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기로 두 나라 간의 의견일치를 봤다는 말씀을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국 정부 차원의 후속 대책도 논의됐습니다. 긴급차관회의에서 한국 정부는 범행 동기와 배후 세력 여부 등을 철저히 수사하는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한 신변 보호 책임자도 엄벌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주한 외교 사절의 신변 보호와 대사관 등 주한 공간에 대한 경비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미얀 군당국은 리퍼트 대사의 피습 사건에도 불구하고 연합훈련을 계획대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입니다.
제 국방부 입장은 이번 불의의 사건에도 불구하고 한미동맹은 포괄적 전략동맹관계를 굳건하게 발전시켜 나갈 것이며 현재 실시 중인 키리졸브 폴리글 연습은 계획대로 진행될 것입니다.
미한 두 나라는 지난 2일부터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한 연합훈련인 키리졸브 연습과 독수리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미국 정부는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에 대한 테러 사건에 즉각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전화로 위로했고 국무부는 규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백성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피습으로 부상한 마크 리퍼트 대사에게 전화를 걸어 쾌유를 빌었다고 버네딧 미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마한 대변인은 대통령이 리퍼트 대사에게 전화를 걸어 그와 그의 아내 로빈을 위해 기도하고 있으며 속히 회복되길 바란다고 전했다고 말했습니다. 머리 하프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리퍼트 대사 피습 사실을 확인하고 이번 폭력 사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변인실 관계자는 4일 BOA와의 전화 통화에서 국무부의 이 같은 입장을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We can confirm that U.S. Ambassador to the Republic of Korea Mark Lippert was assaulted Thursday morning in Seoul while giving a speech. We strongly condemn this act of violence.
이어 리퍼트 대사가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The ambassador is being treated at a local hospital. His injuries are not life-threatening.
국무부는 현재 주한 미국 대사관이 한국 사법 당국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판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주한 미국 대사 피습 사건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판기문 총장은 어제 발표한 성명에서 리퍼트 대사의 조속한 회복을 희망한다면서 대사의 가족에게 깊은 위로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습니다. 판 총장은 이어 한국 정부의 관계 당국이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고 외교관과 외교시설에 대한 적절한 보호 조치를 취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의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는 마크 리퍼트 대사 피습 사건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하고 이번 사건은 미한 동맹에 대한 테러이며 정치적 목적의 폭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여야 정치권은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 피습 사건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하고 리퍼트 대사의 쾌유를 기원하는 한편 이번 사건이 미한 관계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5일 최고위원회에서 이번 사건을 미한 동맹에 대한 테러라고 규정하고 어떠한 경우라도 폭력을 통한 문제 해결은 용납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무성 대표의 발언입니다.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에 대한 테러는 한미동맹에 대한 테러입니다. 한미동맹은 국가안보의 핵심입니다. 전쟁훈련 반대라는 평화를 외치면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자가당착입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한국의 오랜 동맹국의 대사에 대한 공격으로 미한 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큰 걱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도 정치적 목적의 폭력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비판하고 이런 증오는 참으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한국 정부는 사건 처리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윤근 원내대표의 발언입니다.
테러는 어떤 경우에도 용납돼서는 안 됩니다. 한미관계에 이상이 없도록 정부는 사건 처리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주한 외교관과 시설물에 대한 신변보호에 철저를 대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한국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5일 오후 긴급 현안 보고회를 소집해 외교부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나경원 외교통일위원장은 회의 시작에 앞서 이번 사건이 미칠 파장과 관련해 미한 관계는 세계적으로도 유례 없이 굳건한 만큼 극단적인 사고를 가진 개인의 범행에 흔들리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리퍼트 대사의 피습 소식이 알려지자 진보와 보수 성향의 시민사회단체들도 잇따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다며 미한 관계에 대한 강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다만 일부 진보단체는 개인 테러를 빌미로 공안 탄압을 증폭시키는 시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덧붙였습니다. 이번 리퍼트 대사 초청 강연을 주최한 민화협,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는 용납할 수 없는 테러 행위가 일어난 데 대해 통탄하며 이 사건과 관련해 어떤 책임도 피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민화협은 지난 1998년 200여 개의 정당, 종교, 시민, 사회단체가 모여 남북 문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소통, 남북의 화해와 협력을 촉진할 목적으로 설립됐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북한은 주한 미국 대사 피습 사건에 대해 미한 합동 군사 훈련을 강행한 미국의 한국 민심이 내린 응당한 징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관영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오늘 이번 사건이 한국에서 위험천만한 합동 군사 연습을 벌여놓고 한반도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는 미국을 규탄하는 한국 민심의 반영이고 항거의 표시라고 논평했습니다. 북한이 리포트 대사 피습 사건 발생 10시간 만에 신속하게 논평을 내놓은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괴한의 기습 공격을 받은 마크 리포트 대사는 한국인들과 거리낌 없고 적극적인 소통으로 큰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리포트 대사의 한국 생활 어땠는지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10월 한국에 온 마크 리포트 주한 미국 대사. 1973년생, 올해 42살의 최연소 주한 미국 대사로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힙니다. 리퍼트 대사는 한국에 오자마자 자신의 이름을 딴 리퍼트 가족의 한국 이야기라는 인터넷 블로그를 통해 가족과 일상생활을 공개했습니다. 또 한국어를 배우는 등 한국인들과 적극적으로 소통을 시도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한국어로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마크 리퍼트 대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마크 리퍼트입니다. 반갑습니다. 주한미국 대사로 한국에서 연락이 되어서 아주 기쁩니다.
리퍼트 대사는 또 존경하는 인물로 세종대왕을 꼽고 불고기와 비빔밥, 김치 등을 좋아하는 등 평소에도 한국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보였습니다. 지난 2월 한국을 찾은 토니 블링큰 미 국무부 부장관과 함께 삼계탕을 먹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전통시장을 방문하고 직접 사귄 한국인 친구들과 함께하는 등 서민적인 모습으로 한국인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특히 지난 1월 서울에서 낳은 첫 아들의 이름을 세준이라는 한국식 이름을 넣어 제임스 윌리엄 세준 리퍼트로 지으면서 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Both mom and baby are doing great, very healthy and happy. Although I wish Sejun would sleep a little more.
리퍼트 대사는 또 인터넷을 통해 수천 년에 걸친 한국의 오랜 역사와 전통이 매력적이라며 앞으로 한국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모두 방문하는 게 목표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리퍼트 대사는 5일 오전 괴한의 기습 공격으로 수술을 받았으며 그의 블로그엔 한국인을 대표해 사과한다, 미안하다 등의 수많은 한국인들의 사과 댓글이 달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리퍼트 대사는 수술을 마친 오후 4시 35분쯤 사회관계망 온라인 서비스인 트위터를 통해 현재 잘 있으며 상태도 괜찮고 한국 국민들의 지지에 감동받았다고 밝히면서 한글로 같이 갑시다 라고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이번에는 마크 리포트 주한 미국 대사 피습 사건이 앞으로 미한 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한국의 국제관계 전문가의 견해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광규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남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이번 주한 미국 대사 피습 사건이 미한 관계에 미칠 영향 그리고 그 파장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예, 우선 그 파장을 얘기하기 전에요. 아, 저도 아주 깊은 충격을 받았고, 지금 아주 그 대다수 한국민들이 아주 이 행동에 대해서 아주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리포트 대사의 그 빠른 건강 회복을 지금 기원하고요.
네.
일단 이 참 이 한미 관계에서 아주 큰 지금 문제가 좀 발생을 했는데, 일단 지금 뭐 우리 정부가 아주 신속하게 그 범행에 대해서 지금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또 이 사안의 성격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일반 사범이 아닌 공안적인 수사를 통해 가지고 이게 과연 단독범인가 혹은 배후에 또 어떤 것이 있는가 뭐 이런 부분을 아주 철저하게 수사를 해가지고 그 이후에 거기에 대한 아주 상황을 말하는 그런 어떤 처벌을 내릴 걸로 지금 예상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제 이것이 한미 관계에서 부정적인 영향으로 가지 말아야 될 것이죠. 당연히 이게 정말 극단적인 잘못된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정말 이건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잘못된 행동을 통해가지고 이 한미 관계의 파탄을 주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의도이기 때문에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오히려 한미 관계가 더 공고화되어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어야 될 거로 생각하고 있고요. 많은 한국민들도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범인은 미한 연합훈련을 빌미로 이번 사건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 대북정책 공조 등 이 미한 동맹에 미칠 영향, 이 부분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 범인이 이번 그 사건에 동기를 가지고 한미 연합훈련을 반대하는 그랬는데, 그야말로 이게 뭐 북한의 주장이 아주 동조하는 그런 그 의견을 갖고 지금 아주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 한미 동맹이 더 견고하게 또 대북 정책에 있어 가지고 여태까지 유지해왔던 한미 공조를 더 강하게 하는 것이 이 사실 이번 이 사건을 일으킨 사람들의 어떤 의도를 가지고 좌절시키는 바람직한 방향이기 때문에 제가 봐가지고는 이것이 한미 동맹이나 지금까지 해왔던 대북 정책 공조에 어떤 그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히려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정말 한미동맹이 중요하다. 특히 이번에 한미연합훈련이 정말 이렇게 중요한 부분이구나 하는 부분을 가지고 저를 비롯해가지고 많은 그 우리 또 한국 국민들이 느끼게 되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 사건들이 제가 봐가지고 뭐 한미동맹 대북 정책 공조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더 부끈하게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걸로 생각합니다.
미한 두 나라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으로 전망을 하시는지요?
예, 우선 이제 우리 정부로서는 이제 이번 사건을 일으킨 범인에 대해 가지고 아주 철저한 수사를 통해 가지고 뭐 자세한 어떤 범행의 동기나 혹은 뭐 배후에 또 어떤 사람이 세력이 없는가 그 연관성 등을 철저하게 파헤쳐 가지고 아주 엄중한 처벌을 해야 되겠고요. 또 한미 두 정부는 이제 이번 일은 사실상 이것이 우리 뭐 한미 동맹이나 또 지금 이제 북한을 억제할 수 있는 한미 연합 훈련 이런 부분에 이제 사실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작되고 있는 한미연합훈련을 좀 더 정말 한미가 굳건한 공조 속에서 잘 훈련을 좀 수행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북핵 공조를 비롯해가지고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던 한미 공조를 가지고 더 굳건하게 강화시키는 그런 계기로서 좀 삼아야 되지 않겠는가. 또 그것이 이번 사건을 가지고 한미가 지혜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또 미래지향적으로 한미 관계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 한국에서도 예. 웬디 셔먼 미 국무부 정무차관의 최근 이 과거사 발언으로 미국에 대한 여론이 나빠졌는데요. 이번 테러 행위가 이런 한국의 분위기와 연관성이 있는 것은 아닌지 또는 그런 분위기에 그러면 이 사건이 어떤 영향을 줄는지 이 말씀도 좀 간단히 한번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사실 그 웬디 셔먼 정무차관의 발언이 사실 우리 좀 민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이 좀 받아들이기에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제 왜냐 한일 간에 관련된 문제, 특히 일본군 위안부와 관련해가지고 지금 일본 정부의 태도가 더 잘못된 부분인데 마치 우리 한국 정부에게 또 우리 한국인에게 한국에 좀 더 책임 있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좀 갖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그 한국인들이 갖고 있는 그 감정이 사실은 좀 웬디 셔먼의 차관의 어떤 발언이 적절치 않지 않았나 부적절한 발언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발언들은 자칫하면은 한미 관계를 파탄시키려고 하는 개인이나 세력에 의해 가지고 악용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미국 내에서도 좀 신중하게 고려해서 발언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남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주한 미국 대사 피습 사건이 앞으로 미한 관계에 미칠 파장 등에 대해서 남광규 고려대 아세안문제연구소 교수로부터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미국 언론의 반응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의 피습 사건을 일제히 주요 기사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언론들은 현재 진행 중인 미한 연합군사훈련과 웬디 셔먼 미 국무부 차관의 최근 과거사 발언으로 한국에서 논란이 빚어졌던 사실을 함께 소개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미국의 뉴스 전문 CNN 방송은 이번 사건을 발생 직후부터 긴급 속보로 다루며 서울 특파원을 연결해 당시 상황을 상세히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 신문은 한국의 좌파 활동가 사이에 한미연합훈련이 한반도 화해를 방해한다며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AP통신은 최근 한국에서 반미 시위대가 한미연합훈련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는 극좌와 극우 단체들이 폭력적이고 극단적인 시위를 벌이는 한국 사회의 단면을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이번 사태가 한국 전쟁을 둘러싸고 한국 내에서 여전히 뿌리 깊은 정치적 갈등이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덧붙였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신문은 리퍼트 대사가 한국 국민들에게 다가서기 위해 노력을 펼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내에서 미군 주둔에 대한 논란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신문은 일부 한국인들의 경우 전쟁이 끝난 지 60년이 지난 지금까지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데 대해 분개해 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워싱턴타임스 신문은 이번 주 한미연합훈련이 시작된 뒤 남북 간의 긴장이 고조됐으며 이런 갈등이 미국 대사 습격 사건으로 연결됐을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최근 웬디 셔먼 미 국무부 차관의 과거사 발언 이후 한국 국민들이 미국 외교관들에 대해 분노를 나타낼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발행되는 인터넷 매체인 워싱턴 프리비컨도 최근 셔먼 차관의 발언으로 논란이 일어난 와중에 이번 사건이 발생했다며 그의 발언으로 한국에서 반미 시위가 확대되는 시점이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블룸버그 통신은 이번 사건으로 일반인들의 주한 미국 대사 접촉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문가 의견을 실었습니다. 로버트 켈리 부산대 교수는 한국과 미국의 관계는 우여곡절을 겪었고 이보다 더 중대한 일도 많았지만 이번 일로 일반 한국인들이 미국 대사를 가깝게 접촉하는 일이 제한될 것이며 이는 큰 손실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한국 정부가 북한의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적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조태열 한국 외교부 차관의 유엔 군축회의 기조연설 내용을 이현철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한국 외교부의 조태열 차관은 남북 분단이 70년간 지속된 현재 남북 간에는 개인이 누리는 자유와 경제 수준 등 모든 측면에서 현격한 차이가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조 차관은 4일 스위스 제네바의 유럽 유엔 본부에서 열린 군축회의 기조연설에서 남북 간 가장 큰 차이는 북한이 유엔 회원국의 평화 애호라는 의무를 저버리고 대량 살상무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 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조 차관은 북한 핵 문제의 완전한 해결이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뿐 아니라 국제 비확산 체제 유지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는 북핵 6자회담 참가국들을 비롯해 국제사회와 다양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으며 북한은 핵을 포기하는 전략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조 차관은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는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해야 하며 핵 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다는 명확하고 일관된 입장을 견지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조 차관은 북한이 국제사회 이 같은 목소리에 호응해 진지한 자세로 의미 있는 비핵화 협상에 조속히 복귀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수영 북한 외무상이 전날 기조연설에서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를 언급한 것과 관련해 부정한 행동에서는 권리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법률 격언을 인용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는 가장 노골적인 핵확산 사례로 알려진 북한에 결코 어떤 지위도 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차관은 또 이 외무상이 미안합동군사훈련을 비판한 데 대해 명백히 현존하는 핵 위협을 가하는 나라가 방어적 성격의 연례 훈련을 자신에 대한 핵전쟁 연습이라고 부르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조 차관은 이어 역사적으로 볼 때 북한이 오래가지는 못했지만 전략적인 결정을 두 차례 내린 적이 있다며 탈냉전 이후 20여 년이 흘러 역내 지정학의 지각 변동을 맞이한 지금은 북한이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적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미군과 한국군의 합동 군사훈련 등 준비 태세는 북한 정권의 오판으로 인한 전쟁을 막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빈센트 브룩스 미 태평양 육군 사령관이 말했습니다. 브룩스 사령관은 도발이 결코 자신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북한 당국이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브룩스 사령관은 4일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에서 가진 강연에서 미국과 한국의 연합군사 훈련 등 준비태세 강화의 목적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Remember, this is about trying to prevent war. We've seen the costs, and I'm not talking about the fiscal costs. We're talking about the cost of years of postponement on development.
오늘 밤 당장 전투가 가능하도록 훈련하고 준비태세를 강화하는 건 북한과 싸우자는 게 아니라 전쟁을 막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브룩스 사령관은 전쟁이 몇 년씩 장기화되면서 세대에 걸쳐 생명을 잃고 정부 재구성에 어려움을 겪는 현실들을 미국은 잘 알고 있다며 그건 미국이 바라는 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최근 관영 매체들을 통해 미한 합동군사 훈련이 북침을 위한 전쟁 연습이라며 연일 강하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지난 2일부터 연례 합동군사 훈련인 키 리졸브 연습과 독수리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브룩스 사령관은 북한 정권의 오판으로 인한 전쟁을 막기 위해서는 강력한 준비태세와 함께 열린 대화를 계속 갖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도발은 북한 스스로를 더 힘들게 할 것이란 현실을 북한 당국이 직시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When they engage in provocative behaviors like sinking ships in a sovereign country, firing artillery into villages in a neighboring country.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로켓 발사를 통한 무력 과시 같은 도발은 북한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잠재적으로 중대한 오판만 더 키울 수 있다는 겁니다. 브룩스 사령관은 이런 도발 때문에 오히려 고립되고 우방은 거의 없으며 원조하겠다는 나라도 계속 줄어드는 현실을 북한 당국은 깨달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브룩스 사령관은 북한 정권은 여전히 예측 불가능하다며 특히 장거리 미사일 능력과 확산은 지역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중대한 우려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핵탄두 능력은 추측하기 힘들지만 장거리 미사일의 사정거리가 늘고 더 정교해지는 건 미 영토에 대한 물리적 위협이 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또 만일 북한 정권이 오판할 경우 대가가 매우 클 것이라며 지금은 어렵고 위험한 시기며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말했습니다. 브룩스 사령관은 이 때문에 미국은 우방과 관련국들과의 대화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미군 역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군사 당국자 간 대화와 접촉을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 육군대장인 빈센트 브룩스 미 태평양 육군사령관은 하와이에 본부를 둔 아시아태평양사령부 소속으로 2013년부터 8만 명의 육군병력을 지휘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북한의 변화를 위해서는 외부 세계에 정보를 북한에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미국을 방문 중인 탈북자들이 말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그 같은 정보를 통해 진실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탈북자들이 4일 워싱턴의 존스홉킨스 대학 국제대학원사나 한미연구소 주최를 올린 토론회에서 대북 정보 유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북한 정치범 수용소 출신인 강철환 북한 전략센터 대표는 북한의 변화를 촉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외부 세계의 정보를 북한으로 보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USB나 라디오나 또 기타 어떤 북한의 정보 확산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통해서 북한 내부의 정보들을 확산시키는 것. 이게 이제 저는 또 상당히 중요한 어떤 옵션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 대표는 자신이 운영하는 단체에서 1년에 2, 3천 개의 USB와 수백 대의 라디오를 북한으로 보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북 정보 유입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방법이지만 통일 이후에도 남북 간의 문화적인 차이를 줄이고 서로 화합할 수 있도록 만드는 아주 좋은 정보 공유 수단이라고 말했습니다. 강 대표는 하지만 아직까지 미국이나 한국에서 대북 정보 확산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이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강 대표는 연간 10만 개 정도의 USB를 북한으로 보낼 수 있다면 북한에 엄청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에서의 굶주림 경험과 목숨을 건 탈북 과정을 담은 책 11살의 유서를 쓴 탈북 작가 김은주 씨는 이날 토론회에서 북한에는 인권과 자유가 없고 주민들을 위한 미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한에 더 많은 정보를 보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If there are more information in North Korea, I believe North Korean people will find their own.
북한에 더 많은 정보가 들어가면 북한 주민들이 스스로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파악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북한에서 치과 의사로 일하다 탈북해 서울에서 탈북 청년들의 단체인 우리 하나를 만든 박세준 대표는 북한에서 외부 방송을 접한 경험을 소개했습니다. 북한에서 처음 외국 라디오를 들었을 때는 학교에서 교육받은 것과 너무 다른 내용이어서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계속 라디오를 들으면서 의심을 풀고 이해하게 됐다며 지속적으로 북한에 정보를 보내면 주민들도 진실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박 대표는 북한을 탈출해 한국에 정착한 탈북 청년들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남한에 와서
자유 그리고 민주주의 그리고 인권이라는 것을 새로 배우는 그리고 남한의 대학생들과 함께 시장 경제를 배우는 이 탈북 청년들이야말로 지금 북한을 경험하고 그 북한의 사회주의 시스템과 자유 민주주의 시스템 두 가지를 다 배운 인재들이고 그들이 나중에 통일이 됐을 때 두 이러한 시스템의 문명 충돌을 이제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세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 대표는 북한을 벗어나 자유를 찾은 탈북 청년들이 북한에서 사회 체제에 대해 의심하는 청년들, 새로운 곳을 찾고자 하는 북한 내부의 청년들과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도성민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오늘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뉴스는 리포트 주한미국대사 피습 소식이겠군요.
그렇습니다. 리포트 대사 피습 관련 소식, 사건이 난 지 10분 정도 뒤인 아침 8시를 조금 앞둔 시간부터 한 줄 속보 형태로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주요 언론 매체들이 긴급 소식으로 현장 상황을 속속 전달했는데요. 때마침 리포트 대사가 참석한 행사가 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민화협이라고 부릅니다. 민화협이 주최한 조찬 강연장이어서 언론사 취재진들이 많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보도 사진 영상으로 자세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서울 한복판에서 미국 대사가 피습을 받아 피를 흘리며 병원으로 이송되는 모습.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가져다 줬고요. 사람들은 하루 종일 관련 뉴스에 집중했습니다.
네, 이건 미국 언론들도 이 소식을 계속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미국에서도 역시 충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 사회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이번 사건으로 긴급하게 움직이는 한국과 미국 정부의 움직임, 반응이 계속해서 그 보도가 된다는 것, 그만큼 사안의 중요성을 절감하게 하고 있습니다. 언론 매체들은 한국 외교부의 유감 표명, 미국 정부의 반응, 또 수사본부가 차려진 종로경찰서에서의 그 사건 브리핑뿐 아니라 중동 순방 중인 그 박근혜 대통령이 새벽 시간에 피습 소식을 보고받고 한미동맹에 대한 공격으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말한 내용도 시시각각 속보로 전했습니다. 피습 직후에 그 피가 얼굴과 팔, 옷에 낭자한 모습으로 병원으로 후송되는 리포트 대사의 모습. 정말 충격을 감추지 못했던 사람들은 오후 들면서 미한 양국이 오랜 동맹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 이런 소식을 듣게 되는데요. 안도하는 분위기로 조금 바뀌었습니다. 앞서 보도를 들으신 대로 한국의 정치권뿐 아니라 시민단체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며 관련 성명을 냈고요. 탈북자 단체가 포함된 한 시민단체 연합, 리퍼트 대사가 입원해 있는 세브란스 병원 앞에서 쾌유를 비는 사과의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 리퍼트 대사의 트위터 글이 또 화제가 됐다죠?
네. 수술이 끝나고 회복 중에 올린 SNS 트위터 글이었습니다. 자신은 잘 있고 상태가 굉장히 좋다며 한미동맹의 상징적인 구호입니다. 같이 갑시다 라는 말을 한글로 적은 트위터 글이었는데요. 앞서 수술을 위해서 세브란스 병원에 도착하는 그 경황 속에서도 기자들의 질문에 나는 괜찮습니다 라고 말하는 모습과 함께 한국민들을 안도할 수 있는 여유를 내비쳤습니다. 리퍼트 대사의 트위트 게재글 아래에는 한 사람의 한국인으로서 미안한 마음이다. 쾌유를 빈다. 이런 댓글과 함께 리퍼트 대사를 칭하는 대인배를 위하여라는 이 한 트위터리안의 글귀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주한 미국 대사 피습 사건 알아봤습니다. 서울통신 다음 소식 들어볼까요?
네, 지난해부터 전국을 강타하고 있는 구제역과 조류독감 피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각 지역별로 또 전국 단위로 방역에 총력전을 펴고 있지만 확산세는 줄어들지 않고 있고요. 어떤 지역에서는 구제역과 조류독감이 한꺼번에 발생해서 비상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 정부는 먼저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해서 새로운 백신을 추가로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매주 한 차례 진행하고 있는 전국 도축장의 소독도 한 차례 더 늘려서 방역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축산 정책 관계자입니다.
3월 16일 주간부터 신규 5형 단가 백신을 3월 중에 총 320만 도를 공급을 하게 되는데 도축장에 대한 소독 관리 강화를 위해서 원래 매주 수요일을 전국 일제 소독의 날로 정해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매주 일요일 3월 4월 달에 수요일에 더해서 일요일까지를 도축장에 대해서만 일제 소독의 날로 지정을 해서
그동안 참 많은 닭과 오리, 돼지와 소가 조리독감이나 구제역 때문에 처분이 됐을 텐데 그 규모가 상당히 크겠군요.
그렇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시작된 구제역, 현재 전라남북도와 경상남도 지역을 제외하고 모든 지역에 퍼져 있는 상태입니다. 어제 3월 4일까지 전국 131개 농장에서 돼지와 소 11만 4천여 마리가 매몰 처분됐고요. 또 지난해 9월 전라남도 영암에서 처음 발생했던 조류독감, 경상남도 김해 지역을 제외한 전역에 퍼져 있는 상황입니다. 닭과 오리 등 가공류 농가가 반년 가까이 시름을 앓고 있는데요. 그동안 전국 9개 시도 140여 개 농장에서 닭과 오리 350만 마리가 매몰 처분됐습니다. 또 지난달 22일에는 충청북도 음성에서 고병원성 조류독감이 발생을 했는데 이 경우도 어제까지 35개 농가에서 50만 8천 마리의 닭과 오리가 살처분됐습니다.
이 새로 공급된다는 구제역 백신이 피해를 줄여나갈 수 있을지가 관건이겠죠?
맞습니다. 지금까지 써온 영국산 구제역 백신을 보완하는 O3039형이 공급됩니다. 그동안 한국 정부는 그 백신 중에 양이 많은 백신을 사용하고 있어서 이 구제역 피해를 충분히 방어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었는데요. 백신을 맞았던 돼지가 또 구제역에 감염되면서 정밀 조사에 들어가졌습니다. 그 결과 유행하고 있는 구제역 바이러스의 면역학적으로 상관성이 낮은 백신주였다는 것이 밝혀져서요. 새로운 보완 백신을 다시 수입해서 공급을 하게 된 겁니다. 한국 정부는 일단 피해 지역의 돼지 320만 두에 우선적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서울통신 오늘의 마지막 소식 들어볼까요?
네, 중동 4개 나라를 순방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세 번째 방문국인 아랍에미리트에 오늘 새벽 도착했습니다. 앞서 방문한 쿠웨이트와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서 아랍에미리트에서도 경제 외교 이어갈 예정입니다.
아랍에미리트에서는 어떤 성과를 예상하고 있나요?
역시 동행한 116명의 경제사절단이 이끄는 비즈니스 포럼이 진행됩니다. 민간 차원에서 다양한 경제협력이 논의되는 자리가 마련됐고요. 한국 박근혜 대통령은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라흐얀 왕세자와 정상회담을 갖고 지난해 5월 그 바카라 원전 1호기 설치에 이은 원전 관련 논의 또 에너지, 인프라, 정보통신 분야의 회담을 갖게 됩니다. 또 모하메드 왕세자가 지난해 한국을 방문했을 때 아주 큰 관심을 보였던 것이 바로 한국의 의료기술인데요. 이 한국 의료기술의 아랍에미리트 진출 관련 논의도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한국과 아랍에미리트 정상 간의 회담 성과 한반도 시각으로 오늘 밤 늦게나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통신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김근삼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들어와 있습니까?
중국 정부가 올해 경제 성장 목표치를 7%로 제시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보스턴 마라톤 테러 용의자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중국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중국의 최대 정치 행사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전인대가 오늘 오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막했는데요. 리커창 중국 총리는 오늘 정부 업무 보고에서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지난해 7.5%에서 0.5% 낮춘 7% 안팎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또 생산성을 늘리기 위해서 해외 투자에 대한 개방을 더 많은 분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지난 몇 년간 중국의 실제 성장률이 계속 줄어들면서 올해 중국 정부가 성장률 목표를 낮출 거란 예상이 이미 있었죠?
그렇습니다.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지난 2007년에 14.7%로 최고를 기록했고요. 지난 2010년에 10.4%로 마지막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한 뒤엔 계속 감소세입니다.
네.
특히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중국 정부가 경제 성장률 목표를 7.5%로 계속 유지를 했었는데요. 2012년에 7.7% 실제 성장을 기록한 후에 2013년과 지난해에는 7%와 7.4%로 2년 연속 실제 성장률은 목표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네.
이는 국제 경제의 불황, 또 내수 부진 등에 따른 것인데요. 리 커창 총리는 이제 중국이 뉴 노멀, 이 중고속 성장기에 접어들었다면서 합리적인 성장 속도를 유지하면서 성장 방식의 전환, 또 경제 구조 조정을 계속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장과 경제 구조 조정 사이에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리 총리는요, 또 오늘 이 업무 보고에서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폭을 3% 정도로 억제하면서 또 도시 취업자 수는 1천만 명 이상 늘리고 도시 등록 실업률도 4.5% 이내로 억제한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또 올해 재정 적자는요, 지난해보다 2,700억 위안, 미화로 431억 달러 늘어난 1조 6,200억 위안, 미화 2,586억 달러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리 총리가 투자 개방을 확대한다는 방침도 밝혔다죠?
그렇습니다. 오늘 정부 업무 보고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 제한 품목을 절반으로 줄인다는 방침인데요. 특히 이 서비스업과 일반 제조업에 대한 개방을 중점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리 총리는 또 올해 대외무역 수출입 총액을 6% 늘린다는 목표도 제시했는데 지난해에는 3.4% 증가에 그쳤었으니까 수출입 총액을 늘리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한다는 것이고요. 특히 리 총리는 중국 경제 성장에 있어서 기업 또 해외 투자의 역할과 비중을 늘려나간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정부 업무 보고에서 경제 분야 외에는 또 어떤 내용이 눈에 띄는 것이 있습니까?
오늘 보고서에서 환경 문제도 강조했는데요.
네.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3.1% 이상 줄이고 또 앞서 중국 정부가 제시했던 대기오염 방지 행동 계획의 시행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화력발전소에서 오염물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개조사업을 추진하고 특히 베이징 등 대기오염이 심각한 중점 지역에서는 석탄 소비를 더 이상 늘리지 않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미국 소식인데요. 지난 2013년 보스턴 마라톤 테러 용의자에 대한 재판이 시작이 됐죠?
그렇습니다. 보스턴 마라톤 테러가 지난 2013년 4월에 발생했으니까요. 거의 2년 만에 재판이 시작된 건데요.
네.
그동안 이 테러 사건 용의자 조하르 차르나에프의 변호인 측에서 재판 장소를 변경해 줄 것을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결국은 이 보스턴 연방 법원에서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네, 이미 그때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2013년이니까요. 당시 마라톤 테러 사건 어떤 것이었는지 잠시 소개를 한번 해주시죠.
보스턴 마라톤 대회는 뭐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에서도 여러 사람들이 참가하는 유명한 마라톤 대회입니다.
네.
그런데 대회 결승점에서 사제폭탄 두 개가 터진 사건인데요. 3명이 숨지고 260명 이상이 다쳤습니다. 이번에 재판장에 서게 된 용의자 조하르 차르나에프는 경찰에 체포가 됐고 함께 범행을 저지른 형 타메를 난 차르나에프는 당시 경찰에 총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이 공개된 사건 현장의 텔레비전 화면 등을 보면 차르나에프가 범행을 저지른 게 거의 확실한데 재판에서는 어떤 것이 쟁점이 되고 있나요?
사실 어제 변호인 측도 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차르나에프 형제가 저지른 잘못된 행동으로 엄청난 슬픔과 비극이 발생했다고 말하면서 범행의 책임을 인정했는데요. 하지만 이들이 이런 테러를 왜 저질렀는지를 생각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차르나에프가 성장 과정에서 극단주의에 빠질 수 없게 됐던 상황, 또 형의 영향으로 테러에 가담하게 된 점 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서 검찰은 사형을 구형을 했고 차르나에프는 유죄가 인정되면 사형 또는 이 무기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김근삼 기자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듣고 계십니다. 곧 이어서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는 영어를 배우는 English with You를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라디오로 여는 세상이 방송되겠습니다. 오늘 라디오로 여는 세상은 주간 경제뉴스 열렬한 과학세상 만나고 싶었습니다로 꾸며집니다. 주간 경제뉴스에서는 싱가포르가 2년 연속 세계에서 가장 물가가 비싼 도시로 선정된 소식 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열렬한 과학세상에서는 이산화탄소가 작물 속 영양소를 파괴한다는 소식 등이 있습니다. 만나고 싶었습니다에서는 함경북도 청진이 고향인 탈북 작가 김정혜 씨를 만나봅니다.
저는 집에서 또 사무실에서 어디에서 이 굴을 쓸 때마다 그 굴을 만들어가는 내가 굴이는 그 굴의 굴임을 이게 하나하나
여러분의 계속 애청 바랍니다. 여기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제니퍼입니다. English with you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다양한 표현들을 익히는 시간이죠. So let's get started today. 오늘의 영어 표현은 to do something from scratch. To do something from scratch. 'Fall is in the air, and Americans usually love all things pumpkin, from pumpkin drinks, pumpkin breads, to pumpkin desserts, and much more. 미국 사람들은 특히 가을이 되면 호박으로 만든 음식을 좋아합니다. 호박 음료수, 호박빵, 그리고 호박으로 만든 후식 같은 것들 말이죠. Julie and I had a conversation about pumpkin pies. I asked her whether or not she makes them from scratch. So let's hear what she had to say about that. 네, 오늘의 영어 표현은 to do something from scratch. To do something from scratch입니다. 그럼 제가 줄리와 대화한 것을 먼저 들어볼까요? Listen carefully. Do you make pumpkin pies at home?
But not from scratch, I'm afraid. We utilize canned pumpkin, but we like pumpkin pie. We make a lot of apple pie. We have apple trees.
제가 줄리에게 그럼 호박 파이를 집에서 직접 만드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줄리는 호박을 직접 따서 호박 파이를 만들지는 않고요. Not from scratch. 대신에 통조림 호박을 써서 호박 파이를 만듭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네, 펌킨 파이. 펌킨 파이는 호박 파이죠. 네, 호박 파이는 추수감사절에 먹는 미국 전통 후식입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은 To do something from scratch. To do something from scratch이죠. To do something from scratch는 무엇무엇을 처음부터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to start from scratch 하면 아주 처음부터 시작하다라는 뜻이고요. To make something from scratch는 원재료로 만들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대화를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Do you make pumpkin pies at home? But not from scratch, I'm afraid. We utilize canned pumpkin, but we like pumpkin pie. We make a lot of apple pie. We have apple trees.
자, 본문 다시 한번 들어보셨죠? 이젠 제가 한국말로 할게요. 영어로 표현해 보세요. 나는 빵을 언제나 원재료로 만들어. 그렇죠. Whenever I bake a cake, I bake from scratch. Whenever I bake a cake, I bake from scratch. 우리는 홍수로 모든 것을 잃고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어. 네, 맞습니다. We lost everything in the flood and had to start from scratch. 오늘의 영어 표현, to do something from scratch. To do something from scratch. 무엇무엇을 처음부터 하다. To do something from scratch. Okay, try practicing that phrase with your friends and let me know how it went, okay?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U였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만나요.
Good 10시부터는 세계 뉴스와 라디오를 여는 세상이 방송됩니다.